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 지나시니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만큼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속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오직 이 믿음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장마철도 다 끝나고 해서 비도 안 오고 햇빛 쬐는 그런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그러다가 또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또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죠.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즉시 적소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사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관광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름 한철 그 해수욕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아예 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는 그러한 불청객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라고 하는 건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처럼 이 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필요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내려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죠. 관광지나 그 해수욕장에 그런 장사한 사람들이나 놀러 온 사람들이 비를 원하지 않으니까 또 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곳은 비가 피해 간다든가 아니면 농사 짓는 곳에 비가 필요하니까 또 그곳만 비가 내린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비가 필요한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필요 없는 곳에는 왕창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이건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우리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밭이 갈라지고 야단이 나면서 막 기부지를 지낸다 뭘 한다 그런 때가 뭐 2년 전인가 하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뭐 그 큰 양자왕이 넘쳐가지고 몇천 명이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뭐 비가 많이 내렸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사실은 믿을 겁니다.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막 그건 구름 때문에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를 내려버리시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그 대답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필요한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 없는 곳에 안 내리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원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전혀 그런 우리의 원함과는 거리가 멀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비를 내리시면서 비를 필요한 곳은 가뭄이 들게 해버리고 비가 필요 없는 곳은 홍수가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건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자외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햇빛을 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도 반면에 햇빛이 필요한 곳은 또 있습니다. 버섯 같은 것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햇빛은 치명적이죠. 근데 고추 말려고 멸치 말리는 사람들에게 햇빛은 필수적입니다. 뭐 그럴 때 햇빛이 안 나가 구름이 쬐버리면은 고추 말리는 것도 품질이 안 좋아져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삼 키우는 사람들도 햇빛을 다 가려가지고 인삼 키우거든요. 그런 쪽에도 햇빛은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또 꽃을 키우는 데는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그렇죠. 햇빛도 우리가 원한 대로 비춰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버섯밭이나 인삼밭 같은 것은 햇빛이 피해가고 멸치 말른 거면 햇빛 쫙 때려찌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햇빛도 누가 준다겠습니까?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신다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는데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비춰주시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공기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려가지고 믿는 사람 마음껏 공기를 마시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산소마스크 마스크를 둥그란 걸 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공기를 사 마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뿌리면은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기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느냐?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안 하고 왜 마구잡이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막 그렇게 일하시느냐? 이건 시험 봐가지고 답안지 써내라.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 여러분이 하면 그 답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집이 잠기고 밭이 잠겨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땅에 주저앉아 통과하면서 누굴 원망합니까? 하늘을 원망하죠.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안 됐다. 이런 생각만 드십니까? 그걸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는 거 그걸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결과가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에 그냥 안 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만약 그런 경우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 뭐 비는 하나님이 내린다면서 왜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하고 재산 잃게 만드는가?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네 하나 어떤 하나님이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뭐 하나님 맘대로다. 사실 이런 답은 안 맞아요. 그런 답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 속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경우가 사실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또 굳이 이런 문제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과연 사람의 영광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느냐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3절 오늘은 또 안 하던 것 한번 합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람이 안 하던 짓거리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때가 되었는지. 이 요한복음 12장 43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유대인 관원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의 눈치를 봤다 그 말입니다. 어떤 눈치를 받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면은 뭘 당한다? 추례를 당한다.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상은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자기 모든 배경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리를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하는 그 유대인 관원들, 예수 믿는 그 관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던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추리를 당할 때 그것으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게 근데 유대교에서 추리를 당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 그게 자기 영광을 사랑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사람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왜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추지 않는가? 그 답을 여러분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답이 뭔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따라 일하지를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곤란함으로 밀어넣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들은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뭐 잘되고 높아진다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잘못의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인기가 높아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계속 벌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울이 내 모습하고 똑같냐? 참 놀랍다. 이건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다. 그게 우리 심정이 돼야 돼요. 혹시 아니요, 난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 사는 말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사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원한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고 신뢰했습니다. 군대의 장까지 맡길 정도로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은 시기와 미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기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 없이 내 스스로 내 속에 발생한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무슨 원한 관계 때문에 있는 미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원한 관계가 아니라 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은 시기에서 발생한 미움이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미워지는 겁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만 머리가 했다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이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이런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내려오는 악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원한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함 받는다는 것, 이걸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괜히 아벨이 미워진 거예요. 그게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죠. 근데 그때 사울의 성에 창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창을 지고 있던 사울이 순간 생각하기를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자. 창을 던져서 그만 콱 꽂아가지고 죽여버리자. 그 순간 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창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이 뭔가 계획을 하고 딱 눈치 봐 던진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이고 순간의 충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려오면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신들린 사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심적인 상태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심적 상태가 동일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함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고, 사울은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인다,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한 것이었거든요.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 자기 딸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작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울의 맏딸 이름이 메랍인데 이 딸을 줄 테니까, 내 맏딸 줄 테니까 난리에서 네가 블레셋과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려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 가지고 다윗 죽이면은 지금 다윗이 인기가 막 높아 있는데 백성들에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계략 가지고도 다윗을 못 죽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사울의 딸이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고는 잘됐다면서 다시 다윗을 사위로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와라. 양피가 뭔지 알 겁니다. 양가죽이 아닙니다. 할리하고 연관된 거예요. 미선적 있어가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왜 그러니 다윗이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양피 200기를 가져와 버린단 말이죠. 또 실패를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메랍을 죽였다고 했는데 다시 미갈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19절 보면은 예초의 약속대로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이란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갈을 믿게 해가지고 다시 사위로 삼을게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제 블레셋과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울이 자기 딸까지 막 내세우면서 다윗을 사지로 밀어넣어서 죽게 하려고 예의를 쓴 그걸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느냐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 그냥 곱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밉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 어디가 팍 죽어버렸으면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 이거 뭐 해수욕 가가지고 바다에 팍 빠져 죽어버리든가 차 타고 갈 때 교통사고나 죽어버리든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다 죽어버렸으면 하는 이게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에요. 미운 것이 나쁜 것이다 이걸 몰라서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죄다 이걸 알면서도 그 미움을 어쩌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미움을 멈추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미움 속에서 이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속성은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은 다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가인이 내 속에 들어있고 사울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나오느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선악과 얘기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사탄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끌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에 마음이 끌린 것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를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도 자기 영광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왜 내가 아벨보다 못한 대접 받아야 하냐 이겁니다. 그게 내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했느냐 그건 내 영광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인기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영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벨이 하나님께 관심 받는 이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벨이 미워진 것이죠. 아벨이 더 영광 받는다. 이 생각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 역시 사울도 자기 영광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죠. 이유는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혹시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왕이라고 하는 자기 영광 이걸 더 사랑함으로써 다윗을 미워한 것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예를 쓴 거예요. 이것이 미움과 시기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사람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남보다 못한 대접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못한 관심 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부터 인기 있을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비 내리고 햇빛 비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필요한 것이면 비를 내려주고 필요 없는 거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영광을 사는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영광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항상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영광이 최고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일한다.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 일해 주세요. 이 생각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그런 뜻 속성에서 나올 것은 미기와 미움과 시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나보다 저 사람한테 높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미움과 시기를 드러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일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을 드렸지만 만약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일하신다면 세상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농사꾼은 비를 원하는데 해수욕장 장사하는 사람 비를 원하지를 않죠. 그러면 해수욕장 바로 옆에 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일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사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기를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세우시고 일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여인들이 아무리 다윗을 만만이라 노래하고 높여도 시기하거나 미워하기보다도 내 믿음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애통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 함께한 신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된 것 여기에서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보다 더 옆 사람이 더 잘되고 인기가 있어지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높은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다윗보다 더 영광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울이 다윗보다 더 높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같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부자 돼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될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부자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자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그런 무슨 자격이나 어떤 근거나 무슨 이유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 그 말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도 권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마음이 좀 곤란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건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악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진숙자 집사님이나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 곤란증에 빠졌지만은 우리가 그분들과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까? 뭐 나은 게 있어가지고 나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병들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건강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날 건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는 건강하게 하시고 누구는 병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병든 가운데에서 또 썩어질 육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그겁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살아있어봐야 하나님께 득이 됩니까? 득 안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득될 건 없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한 사람이죠.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건 시기고 나오는 건 미움밖에 없는데 나오는 건 욕심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인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득을 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악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죄 있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높이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도 다윗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영광받는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못 됩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불평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되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자꾸 미움이 나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에스라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행동을 벌이지를 못하고 이방인과 혼인한 것 이것을 두고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에스라 회개한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아이고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들의 죄를 보니까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남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죄를 보니까 우린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싹 사라져버린 마땅한 그런 잔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에스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하는 심령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 지을 줄밖에 모르는 그런 난데 그런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노? 이래 생각하며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입이 열기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심판받고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지금 여러분 모습과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께는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영광 생각하니까 왜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오지만은 내 본질, 내 악한 그 속성, 내가 어떠한 자인가, 어떤 결과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마땅한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자체가 차고 넘치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저들보다 더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낮아지면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시기와 미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 설교로 이론으로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고 또 치면서 내 속을 거쳐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속인 사울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 잘되는 그 꼴을 못 보는 나의 악함에서 사울의 모습 봐야 되고 가인의 모습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내가 영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죽지 않으면 나에게는 항상 시기와 미움밖에 나올 것이 없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이 이걸 자각하면서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다. 내가 어떤 표현인지 간에 이것이 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다 생각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내 영광, 사람의 영광 이걸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갈 삶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내 속에 가인의 모습이 있고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악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영광, 내 영광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참으로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내가 이런 모든 걸 누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럽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